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아침에는 저들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믿고 이 세상에 살다가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나가면 또 아버지 집에 가고 그 다음에 또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하고 몸에 부활 있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큰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만약에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부활신앙이 아니면 결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신앙이 아니면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얘기하는데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제가 송아지 얘기를 할게요. 갑자기 무슨 송아지인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금송아지 얘기입니다. 금송아지 얘기가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런 사건을 저희들은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만나게 되죠. 아주 유명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또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그들 눈앞에 모세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세가 앞에 있어야 그들이 뭔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죠. 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한 것도 좀 예전에 지나간 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금방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을 바꿔서 아론에게 요구를 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리적인 평안이 오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 같은 일을 당신이 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만든 게 뭐죠? 그래서 그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몸으로 뭔가 느낌이 오는 차원으로 만든 게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경험을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방 자신들 눈을 만족시키는 황금 송아지를 그냥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일,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들의 출애굽의 사건과 우리 기독교인의 구원이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자칫하면은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뭔가 느낌이 좋은 것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 유대인들의 출애굽과 기독교인의 구원과 같은 성격일까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해요. 인생이 아주 획기적인 경험을 하는 일이었다 하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 같은 경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출애굽도 유대인들이 그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점에서 비슷하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의 출애굽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 차이를 알아야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고 부활신앙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차이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순간의 그 출애굽 경험 정도로 머물다가 그들의 생각에 자신들을 지켜주던 인물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도울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의 구원은 구원을 경험하는 각 사람에게, 각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함께 계시게 됨을 뜻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수준 정도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해서 자신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어떤 유대인이요, 기독교인에 관해서 자기 생각을 밝힌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굉장히 아주 유능한, 그 유대인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고 보수 논객이기도 하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요. 유대인들의 그 힘이 상당히 영향력이 큰 걸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젊은 사람으로서 정통 이 보수 유대인 계통의 그 흐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많죠. 뭐 멀리 볼 필요 없이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교회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 미츠만 이 커뮤니티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예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이 거주인들의 어떤 그런 성격이 조금 바뀌면서 주춤했지만 요즘에 다시 또 여기 늘어나요. 조그만 곳이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그런 집들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저기 계속 고쳐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법 있어요. 처음에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 데모그래픽 같은 거를 이제 보면서 하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 놀랐습니다.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Fifth Street 있죠. 저희 교회 김포마켓 그 근처 그 길. 예. 거기 넘어가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그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 유대인 회당이 아마 투산에서는 제일 오래된 회당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기에 뭐 킨더가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안식일이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운전해서 가지 않고 걷는 거리를 원하는 거예요. 일을 안식일에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근처에 살면서 걸어서 유대인 회당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나 이제 점점 다시 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투산에 보면은 뭐 저 주위스 커뮤니티 센터 있죠. 저쪽에 수안 쪽에 그 오래됐죠. 그래도 그럼 노르트 이스트 쪽으로 더 주위스 커뮤니티가 상당히 잘 분포되어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군들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브레이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 절기에 따라서 쉬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투산에 은근하게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교하고요, 기독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론 다르죠. 근데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어차피 유대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믿고 그들도 모세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다 그렇게 하는데 좀 비슷하지 않는가? 비슷한 면모가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그 리더가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한 번의 어떤 그런 극적인 경험으로 버티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의 극적인 경험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는 구원이죠. 한 번의 극적인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빨리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우상 섬기는 죄에 빠졌듯이 그렇게 한 번의 특별한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았다고 한 번의 특별한 경험 가지고 잘 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의 은근히 우월한 점은 뭐냐면 기독교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거는 한 번의 구원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행을 함으로써 더욱더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believe and do, 믿기 때문에 이제는 실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즉 구원받고 동기가 생겨서 이제 어떤 실행하고 선행을 한다면 자기 같은 유대교는 do and believe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서 계속 동기가 더 오게 만든다는 거죠. 자, 설득력 있게 들려도 크게 오해한 점이 있어요. 혹시 그 오해한 점을 파악을 하셨나요? 기독교 교원과 유대인들의 출애굽 경험, 그걸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빠진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에 차이를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확신하죠?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상태로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서 살고 우리가 분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모든 짐을 끌고 가는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로서는 기독교인들 보면은 한 번에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 가지고 버티는 게 너무도 빈약해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빈약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무슨 이스터 선데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차이를 우리는 알 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스터 선데이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일로 사는 거예요. 예,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능력으로 삽시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한테 축복 한번 하시겠어요?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부활 주일도 중요하지만 부활 주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잤다면 행사를 끝나는데 부활절이 그게 아니에요. 그쵸? 정말 한마디로 액티베이트 된 거예요. 삶이 부활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이 액티베이트 된 거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물론 구약의 그 기록을 보면 여기저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도우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편 42편의 그 기록입니다. 시편 42편의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내면의 생각은 낙심하고 실망한 그런 상태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시편 42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시편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시편 42편 9절,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만세계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첫째다면은 아 이거 뭐 그냥 심리적인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면서 스스로 좀 정신 승리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도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사이콜로지, 심리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보면 아 정신 승리해야 돼, 아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살기도 힘든데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하니까 이거 짐이, 이쪽은 예, 신앙, 이쪽은 내 생활, 아주 양쪽을 짓눌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자태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 심리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철학, 세상 심리,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 아 그냥 시큰둥하고 뭐 비슷하네, 뭐 세상이 다른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나 조금 그냥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순화되는 게 있지 특별한 게 아니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럼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는 한쪽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겁니다.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더하기 another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2편의 이 성경 이 시편 기자 상태는 어때요? 자기 내면의 상태는 지금 실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실망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을 향해 지금 말하는 대상. 자기의 심정은요. 그 대상은 계속 외치는 게 뭐예요? 실망이야, 두려움이야, 포기야, 무기력해, 힘들어. 그게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자기 내면의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자꾸만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든 그런 것만 계속 공허하게 메아리 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님의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나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뭔가 다른 데로 벗어나야지만 내가 회복이 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도 그 엄청난 그런 역사를 도우심을 우리가 그냥 셧다운 시켜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내면의 심정은 두려움에 포기해요. 그만이에요. 근데 이렇게 새로운 음성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이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의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 어떤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정신 승리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음성은 자기 심정과 아주 다른 음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려고 해도 내 생각이 낙심되어 있으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이지 좋은 얘기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요 안 돼요. 이 음성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지니게 됐어요?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새로운 그의 삶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게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권능, 주님과 함께하는 장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와 같은 진리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말씀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그 찾아보세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영이 영과 함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만이 아니에요. 성령만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이에요.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을 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내면을 향해 맞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나 혼자만 스스로 그냥 확인하고 확신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떨어져요. 그런 거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는, 스스로 힘내는 거는요, 배럴이 닳아 없어지듯이 금방 닳아요. 방전돼 버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방전되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께서 힘을 주시니까 새로운 격려, 새로운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기독교인의 생활은 참 피곤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짐에다가 또 짐을 얹어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아, 나 이제 야 예전에 나 교회도 다녀보고 예수도 믿어보고 그랬는데 아, 지치기만 하고 바뀌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성령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직 성령을 모르시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성령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시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를 먼저 만나셔야 해요. 그래야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저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내 머릿속으로는 가장 뭔가 많이 알고 있는데 내 삶에는 도저히 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삶을 우리는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시나 이 순간에 내 마음에 자꾸만 부담이 오는데 피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실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으면서, 나는 종교 속에 살면서 그것이 난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생각만 존재하지 않아요. 내면의 생각이 단지 나의 생각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이 그저 심리적인 정신치료 요법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런 정신치료 요법이 있어요.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심리학하고 교육 심리학에 이런 게 있어요. Cognitive self-talking restructuring이라는 게 있어요. 인지적인 혼잣말로 인지의 재구성을 이루는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혼잣말 하죠. 뭐라고 중얼중얼. 야, 낙심하지 마. 아, 야, 뭐 비교하지 마. 야, 부러하면 지우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그게 다 self-talk예요. 혼잣말 하는 거. 아이들도 그런 거 얘기하고요. 어른들도 그런 얘기하고 그래요. 아이들은 입을 내서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혼잣말을 할 때 소리를 안 낸다 뿐이지 속으로는 항상 혼잣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인지를 재구성해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나았고 좀 더 less stressful 한 상태로 가려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 재구성 테크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을 재인식시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이에요. 얼마나 참 힘들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편 42편 말씀이나 로마서 8장이 성령이 일하시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요. 매우 세상의 심리,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식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천들을 볼 때 잘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이 우월한 그런 지식을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어. 그런데 정말 크리스천을 보니까는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나와 내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들어가 거처를 정한다. 그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는 삶이에요. 세상이 이거를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영의 세계의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진리의 말씀, 약속이 우리 내면을 향해 외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진짜 신앙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확신케 되는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죠. 갈릴리에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잖아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죠? 우리가 15절서부터 읽었지만 이 배경은요 갈릴리예요.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1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하라. 그렇죠? 천사들에게 전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갔고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런데 왜 갈릴리에서 만날까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이제 자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우리 생각 같으면 어디에 나타나면 좋았겠어요? 그냥 제일 먼저 빌라도 법정에 따닥 나타나셔가지고 너 빌라도 일로 와봐. 내가 부활한 거 안 보이냐?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뒤로 쫙 서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아니면 산헤드린이라든지 그렇게 딱 나타나야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왜 갈릴리죠? 별 볼 일 없는 변방 시골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갈릴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처음 예수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알았던 첫사랑의 첫 소망의 첫사랑의 장소가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 실망과 낙심으로 쓰러져 버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 감동, 그리고 헌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주님께서 제자를 찾으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낙심과 혼란과 무력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들 내면에서 스스로 외치는, 그들의 생각에 외치는 음성은 뭐였죠? 이제 끝난 거야.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데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야. 자꾸만 이런 식이에요. 자꾸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뭐 열심히 된다고 뭐가 있겠어? 심각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면의 생각에 그들은 가득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의 내면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 내면을 향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느냐라고 성령의 감동 속에 외칠 수 있었듯이 말이죠. 성경은요 이렇듯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구약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정말 새겨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예수로 인해서 나에게 지금 실제 액티베이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액션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심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그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에스겔서 36장에서 믿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이 짧은 부분에 영을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내 영,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있는 것,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일, 그것을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와 같은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활동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밖에서. 안에서. 근데 안에 계시다는데 자꾸만 밖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뭐 하세요? 활동하시는 거예요. in action이에요. 활동하세요. 내 안에서 활동 중에 계세요. 그래서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염원이라는 게 간절한 소망이죠. 생각이 골몰한 거예요. 그게 desire죠. 내 생각이 골몰한 거예요. 그 일로. 생각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 골몰하고, 그런데 우리는 실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으로 염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는 일이 실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실행도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나님. 자, 보세요. 오늘 쭉 그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본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내가 아는 내 자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생각, 나의 모습, 나의 결심, 나의 어떤 삶의 성향과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결정, 나의 어떤 그런 방향, 목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잘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급속도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예,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변하는 거예요. 변해요. 어떤 사람은 참 차분하고 착하고 아주 경건한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다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와일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딱 만나니까 헷갈아 완전히 변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이 사람은 정말 많이 변했고 이 사람은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가만히 그냥 조용하게 살던 사람은 보면은 언제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칫하면은 예수를 안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런데 워낙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아 이렇게 그냥 조금 순화돼서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십시오. 주의 영이 임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선한 부담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부담이 있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되는 그런 부담을 주실 때 그 순간에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지? 그러고 나서 내가 아는 말씀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아이고 아는 건데 시도해봤지만 안 돼. 그러지 마시고 주님 제 안에서 활동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니 그 실천의 능력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시게 하셨어요. 오신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마음도 주시고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먼저 예수를 믿고 믿기에 주님 원하시는 일을 실행하기 원하고 또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유대교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걸 보시죠. 유대교뿐만이 아니죠. 모든 종교 또 모든 사람 단체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뭔가 더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행위에 대한 결과로 나에게 뭔가 온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세상 모든 종교고 사람들이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기독교는 성령의 권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성령의 권세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할 때 실패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죠?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그 어떤 프로젝트가 되어야만 성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다르죠. 너무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핵심이에요. 만약에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성취만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 인생에는 아직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는 주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나에게 먼저 구원을 통해 시작이 되었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 어때요?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수행 정도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이 사람은 몇 점짜리? 이 사람 능력 몇 점짜리? 이 사람은 평가할 때 능력이 없으니까는 떨어지는 사람.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구원의 출발에서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그와 연관해 가지고 우리 양심 같은 것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 양심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양심에 거릴 거 없어.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양심에 털 났어. 모르겠어요. 털 난 건지 양심에 거릴 김이 없지.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세상 사람의 양심과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간혹 막 부정 저지르고 불법 행하면서도 나 양심 떳떳해. 이러면 다 문제가 끝난 거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스탈린도 그랬고 나치당도 그랬고요, 공산당도 그렇고 지금도 이 장기 적출하는 예, 그와 같은 이 공산당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는 일에 모든 이유가 있고 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은 어떻게 다르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세상이 만들어가는 대로 세상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대로 그냥 양심이 따라 움직인다면 우리 양심이나 기독교인의 양심이나 세상의 양심이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거는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양심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양심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릅니다. 나 양심에 뭐 좀 불편한데 뭐 다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심에 거리낀다면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 양심에 거리끼는 이 문제를 주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받아야 합니까? 그런 기도와 또한 실행의 능력을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까지 같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오신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새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예요. 이렇듯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주신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깊은 낙심이 있는 그런 자리, 낙심조차 사실은 이제는 무감각해져가지고 더 이상 낙심 같은 것도 안 하게 되고 모든 영적 생활에서 멀어져 버렸던 그 자리,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고치십니다. 힐링이, 새로운 힐링이 있게 하세요. 새살이 돋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새 힐링이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항상 새로운 힐링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에도 변화가 있고 우리가 느끼는 방향에도 변화가 있어요. 사람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Transformation 이런 말 있잖아요. 트랜스라는 말 요즘에 많이 하죠. 예, 트랜스젠더, 트랜스 오일. 하여간 트랜스는 별로 안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의미가 기독교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 포메이션이에요. 포메이션. 이건 옛날에 세상에서 살던 포메이션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 포메이션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누구로 인해 일어나요? 성령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엄청난 그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기뻐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그냥 종교적인 어떤 생활을 해오셨다면 이 성령의 역사를 하지 못해요. 종교에 매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끌어당기시는 은혜를 아직 몰라요. 주를 만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